1년간 이 수요 일부 예배 함께 하셔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고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널리게 찬양해 주시는 찬양대에 특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그 폭정 내지는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하는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열지파를 규합해서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초대 왕이 됐습니다. 원래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되긴 했는데 매우 모든 일이 낯설고 또 두렵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일 걱정되고 두려워했던 것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존재였습니다. 그 경쟁에서 밀리게 되거나 또는 유다 왕국 옛날 왕국에 대한 그리움을 백성들이 많이 가질수록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다른 것도 문제였지만 일반 백성들로서는 예루살렘 성전 가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적 지도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 길이 차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임시로 성소를 만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당을 하나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두 개를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단과 베델에 있는 성소에 가서 예배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답고 잘 지어진 성소가 아니어서 좀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신상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 금송아지 신상 앞에 와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예배를 도와야 될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임시로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보통 일반 백성들 중에 지원자를 받아서 제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성소도 엉터리였고 또 새겨놓은 우상도 엉터리였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엉터리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큰 혼란이 종교적인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 남쪽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단에서 분향하는 제단에 분향하는 여로보암 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제단들이 다 깨어질 때가 있고 여기에 우상 숭배자들이 불살라질 때가 오고 하는 끔찍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되는데 그 저주에 놀란 여로보암이 소리를 지르다가 뻗었던 손이 오므러지지 않게 됩니다. 다시 그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고 기도해 주었을 때 손이 온전히 되었는데 그 후에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상당한 예물로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나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올 때 사마리아 땅에 가거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지도 말고 엄격하게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예물이 아니라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자기 왔던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남쪽 유다를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마리아에 살던 나이 많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왕궁에서 있었고 선지자가 그 말을 끔찍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저주를 예언한 다음에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냐 물어보고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앞서 떠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 났습니다.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는 선지자들을 만나서 당신의 선지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사실은 나도 선지자입니다. 내가 천사로부터 당신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으니 갑시다. 다른 사람이면 일거에 가치도 없다 생각했을 테인데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말을 솔깃해서 그 집에 따라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 그 거역한 것 때문에 너는 너희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끔찍한 예언을 하지요. 놀란 이 선지자가 다시 자기 왔던 길로 돌아가다가 길 가운데 사자를 만나 찢겨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늙은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묘실에 장례를 지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선지자 곁에 장례 지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지막 두 절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도 여로보암이 그 행위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왕조가 끝이 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첨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야기를 읽으면서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의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 한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멀쩡히 잘 가는 선지자를 뒤따라가서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억지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벌을 받아 죽게 만드는데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늘 불편하고 궁금증이 많아지게 되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마리아의 나이 많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와서 여로보암 왕에 경고했던 이 젊은 선지자를 뒤따라 찾아간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이유들이 추정됩니다. 첫째 이유는 이 늙은 선지자다라고 거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특정지어 설명하는 것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 안에서의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 영역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남쪽에서부터 온 선지자가 왕궁을 찾아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 영역인데 이건 내 지방인데 감히 상의도 없이 의논도 없이 젊은 사람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 그런 예언을 해? 이게 정말 정상적인가 예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 괘씸한 생각 이것이 이 늙은 선지자로 하여금 젊은 선지자를 찾아가게 만든 이유였다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 분야에서 내가 맹조처럼 되어 있는데 내 영역에 함부로 들어왔다는 불쾌함입니다. 둘째는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라가 나누어져서 굉장히 불편한 시기였습니다. 막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경쟁도 하고 뭐 소식도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고 정보도 알아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단 초기에 아직도 서로 정치가 안정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긴장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각에는 유다에서 보던 이 선지자가 왕궁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이 북왕국을 출발부터 좀 흔들어 보려 하는 어떤 간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틀림없이 이게 우리의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략이 있는 방문이다. 그런 발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직접 내가 만나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를 따라갔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예언을 냈던 이 선지자를 만나서 진정으로 선지자인지 또 그가 한 말의 내용 진짜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에 그는 그렇게 이 선지자를 따라간 것으로 봅니다.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먹고 마시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시험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아서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만약 먹고 마셨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하면 이 한 말이 다 거짓말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하면서 묘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 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 말씀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사가 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뭐 천사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좀 다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주는 하나님 말씀 그런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보던 하나님의 사람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항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약간 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내게 알려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부터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면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들은 것이라고 전하죠. 이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왔던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던 선지자는 그 미세한 차이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직접 들었다는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천사가 전해준 말이라고 묘한 표현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뭘 암시하는지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아마 이 나이 많은 선지자는 차마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하기는 두려운 생각이 있어서 천사로부터 들었다고 둘러댔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묘한 차이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선지자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을 놓았을 것이고 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의 어려운 인생 비극적인 종말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깨어있어라 또는 깨어있어 깨어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고 이런 표현이 무려 28회 28번이나 반복됩니다. 마태복음에만 6번 마가복음에 7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번 나옵니다. 바울서신에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가 항상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언제 어떤 형태의 시험과 욕이 올지라도 대응해낼 수 있도록 항상 경성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 근신해라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는 거죠. 같은 선지자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유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신하고 조금 세밀히 그게 전하는 말을 살펴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 시험을 피할 길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시험이 우리 영혼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 있죠. 좀 바꾸어 보시면요. 항상 조심하고, 쉬지 말고 조심하고, 범사에 조심하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항상 조심스럽게, 쉬지 말고 조심하고, 범사에 조심하고. 언제 어떤 형태의 시험이 우리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 가지고 살자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으므로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지자가 잠시의 방심이었습니다.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마음을 푹 놓고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는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생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이 사건은 그 후에 300년쯤 지난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다시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BC 640년쯤 때 일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했죠.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는 전국적인 종교개혁 신앙혁신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 지방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에서도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찾아와서 연애했던 것처럼 단이 다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벌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앞장섰던 거짓된 이 선지자들, 거짓된 제사장들 뼈를 찾아서 다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무덤이냐고 물어보니까 300년쯤 전에 여로보암 왕을 찾아와서 용감하게 북왕국의 파멸을 예고했던 그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무덤은 훼손시키지 말고 보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보존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3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이 무덤의 주인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이유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가서 물을 먹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그런 화를 당한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점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처음 8절 9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사마리아에 가거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늙은 선지자에게 기만당해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첫째는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기가 예언한 말씀대로 다 됐으니까요. 비록 자기 생명은 그렇게 희생이 됐지만 그렇게 희생당하는 자기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참 선지자였음이 밝혀졌고 둘째는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히 드러내는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모든 불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느냐?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뭐 가짜 성전 만들어 놓고 가짜 제사장 세우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벗어난 자기들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신앙을 파멸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생긴 사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경고요 교훈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그런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른 모든 무덤들 다 파헤치고 하면서도 이 무덤만을 보존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가야 될 것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처럼 이 혼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 가정의 몰락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종교 정책을 하는 것이 진심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도고 도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종교를 정치에 악용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 종교를 정치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끔찍한 사건이 생기고 그 경고했던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일반 백성들 세워서 제사장 삼고 산당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치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라를 남북으로 나눈 것까지도 크게 책망되는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모독하고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 잘못도 죄이고 큰 잘못들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예배를 모독하는, 예배를 예배되지 않게 하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세상을 미혹에 받아서라도 예배를 경솔히 여기거나 모독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로 바른 예배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삶의 과제인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에 가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22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죽죠. 아들이 중간에 또 하나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겨우 2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이렇게 모반을 해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겨우 여로보암 죽은 지 2년 만에 그의 왕조가 끝이 나버리고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독한 것 때문에, 그릇된 신앙 정책으로 백성들을 우상숭배길로 끌어갔던 것 때문에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구약에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거나 예배를 금지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그렇게 갔다는 뜻이 되고,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악한 통치자의 기준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고 선한 통치자의 기준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심,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오늘도 깊이 생각하시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